시편 125편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광고해 드렸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오늘 임시 공동회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사람이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했으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저 장로 내가 세웠어. 그럼 제가 얼굴을 붉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람을 세우는 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목사라고 내가 세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싫다 그 말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장로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이 과정을 저희들이 오면서 제가 했던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고 내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직분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외적으로 부름과 내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안으로 부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서의 감화 감동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 목사 될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공동유회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후보자들을 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를 세우는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아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장로 세우자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당신 좀 장로 좀 하시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돈 많으니까 목소리 크니까 당신 하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당신 하시오 그래서 장로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를 세우고 나면 교회는 장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를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장로가 세워지든 목사가 세워지든 목사가 바뀌든 장로가 새로운 분이 되든 어떤 분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거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25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같이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도시가. 근데 그 예루살렘을 산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surround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즉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되느냐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시편이 125편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125편 전체 다 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담으면 안 돼요. 산은 산이로되 산은 산이구나 뭐 이러면서 동양 철학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산 아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시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환절기가 될 때 라스베가스의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없는 것 같지만 저쪽 동쪽에서 흰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저는 오늘도 봤거든요. 그런 구름을 보면서 똑같은 구름을 보고 남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휴 저거 곰처럼 생겼네.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게 무슨 곰처럼 생겨서 저거 코끼리 닮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곰인지 진짜 코끼리인지 과학자를 동원하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그 구름을 확인하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건 바보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당시에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아주고 계시나를 강조하는 거지 야 산들이 빨갛네 노랗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절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4주, 4주 정도 설교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흔들리지 않는다의 말뜻은 무슨 말일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사이에 껴들면 안 되잖아요. 사이에 껴들면 이상하게 돼요. 그게 더 심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은 항상 똑같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다에서 이 의지라고 하는 말, 의지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히브리어에서 가르쳐주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로는 냉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항상 냉철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고요.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죄인으로 온 사람 피고로 온 사람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발각이 돼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찔렀는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겠다고 살짝 찔렀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구 불쌍하네 어떡해 그냥 나가셔 그러면 돼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만 머리로는 냉철해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도 머리로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가슴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가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쌍한 것이 있으면 글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몸이 쏠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이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불쌍해서 쏠리기는 쏠렸는데 그 쏠림과 동시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죠. 옆에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는데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예쁜 것 같고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글로 쏠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죽음은 사랑하는 것만큼 강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과 죽음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멈칫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던질 때가 있죠. 지난 여름에 한국에 폭우로 말미암아 태풍 불고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언니가 맨홀에 빠진 것을 봤어요.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들어가면 나 죽을까? 살까? 들어간 지 몇 분이면 견딜 수 있을까? 계산했나요? 아니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을 지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딴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흔들거리지 않는 교회. 다시 무슨 말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할 경우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안 지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보면 부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꾀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거리면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목사님, 아니면 회장님, 아니면 권사님, 나 오늘은 몸이 좀 아픈데 하루만 쉴게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그랬다고, 아이고, 저 또 꾀병 부리고 안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 당신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만 본다. 그리고선 묵묵히 봉사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또 누군가가 험담을 하게 되면 속상해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 내 동댕이 치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에이, 내가 사람 보고 봉사하나? 하나님 보고 봉사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다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교회 밖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적인 것,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 세상의 사회적인 것이, 가치관이 교회를 계속해서 침투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세상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인격 속에 밀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The secret room of a personality.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밀실이 있습니다. 그 밀실이 부엌이 아니고요. 그 밀실이 화장실이 아니고 그 밀실이 담임 목사 방이 아니에요. 그 밀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밀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밀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밀실에서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밀실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밀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밀실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의 명예가 있고 사람의 권력이 있고 사람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교회가 어떤 행사를 했는지만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생각할게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돼요. 목사의 이야기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이야기가, 장로의 목소리가, 권사의 돈이, 사람의 큰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다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것이냐? 아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장로님이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죄예요. 당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되면 돼요. 내 주장대로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거리는 교회예요. 왜? 그 밀실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생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고집스러운 것,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교만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장작을 놓고 도끼로 패듯이 쫙 쪼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쪼개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연습이에요.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것 아니에요. 나의 옛 모습, 못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군가 하면 옛날의 나예요. 과거의 나예요. 죄짓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나 정공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 나 자신을 죽이는 과정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과거의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마약 같은 거 끊을 때 무슨 현상이 와요? 금단 현상. 도박도 그렇고요. 술 중독도 그렇고요.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금단 현상이 오는데 그 금단 현상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 즉 금단 현상을 지나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편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유익한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고난이 없을까요? 교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죄를 졌어요. 교회에서 다 드러났어요. 세상에서도 뭐 뉴스에 나고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사랑이니까 교회에서는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죄라고 가르쳐야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하면 요새는 어떤 줄 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당회에서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요. 설령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나가는 과정은 아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가서 붙잡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붙잡고 안 붙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한 사람을 또 보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처음 저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나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받아줘야죠. 품어줘야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줘야죠. 더러운 때는 지워줘야죠.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이 좋게 받아들였다면 다행이지만 밖에 나가서 저 교회는 동성애 반대한대더라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 앞에서 데모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국식인가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안전한 교회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르다라고 하는 말은 surround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 라스베가스하고 비슷하죠. 대구하고도 비슷하고요. 도시가 이렇게 밑바닥이 360도로 산이 두르고 있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런 것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때 오늘 지켜주시고 끝나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예배 할 때 들었던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almost라는 단어 우리 했었죠. 온전히라는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시는데 오늘만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채우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둘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죽음에도 라고 하는 말에 도자가 빠지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거예요. 죽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이 그냥 또 아니면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약품에 관해서 죽음을 놓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세상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산으로 두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교회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읽고 있었던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다가 숨이 끊어졌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 개혁성경이 저는 이 부분이 더 좋아요. 개혁성경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됐거든요.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을지 몰라요.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에 고난이 옵니다. 장로님을 세우면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나면 교회는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결심을 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미지를 하나 보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고난, 복음대로 사는 고난, 십자가를 증거하는 고난은 그 자체가 교회 축복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말고 하나님을 찾는 고난,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생기는 고난, 십자가를 증거하겠다라고 헌신했을 때 다가오는 그 고난, 그 고난은 고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해피 공동체라는 작은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겁니다. 나 혼자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견디는 겁니다. 그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시공동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한 걸음 전진해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